XSFM입니다. MPFD
김영대입니다. 그래미 역사상 최다 수상, 최다 후보 횟수를 자랑하는 비욘세의 99번째 노미네이션은 그녀의 첫 올해 앨범 수상으로 끝났습니다.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컨트리 앨범상까지 휩쓴 비욘세의 대성공에도 불구 올해 그래미의 주인공이 켄드릭 라마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운데요. 25년 그래미 시상식을 돌아보는 2월 첫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 호스트 유승균 PD 나와주세요.
친애하는 미국인 여러분들도 곧 제 기분을 느끼시게 될 텐데 제가 내란 이후로 오늘이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왜죠?
누가 저더러 예측 못한다고 했습니까? 켄드릭 우승입니다.
아, 켄드릭 때문이군요.
25년 레코드 오브 더 이어, 송 오브 더 이어 그래미를 휩쓴 이번 그래미의 주인공 켄드릭 라마의 Not Like Us를 듣고 오겠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그래미 후보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하는 수 없이 기왕 이런 방송을 하는 김에 수상자까지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항의했습니다. 당신 켄드릭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냐.
아, 이렇게 될 것 같다는데 왜 억하심정이죠?
제가 지금 틀린다고요. 아. 이렇게 저를 조롱했습니다. 사브리나 카펜터 축하합니다. 빌리 아일리시 축하합니다. 내가 맞췄다니까. 올해는 켄드릭의 해가 됐습니다. 그래미 한정. 한국 공식 그래미 해설 김영대 평론가의 총평을 듣겠습니다.
약간 그 뭐라고 좀 복잡한 마음이던데요. 저는 켄드릭 라마의 물론 저는 켄드릭 라마가 두 개 부문이나 가져갈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 개 부문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과거에 This is America의 기억이 있고.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풀자면 좀 긴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여전히 메인스트림에서 우리 꼰대 레코딩 아카데미 아저씨들이 힙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는 편견이라기보다 무관심 쪽에 가깝다고 보지만,
네,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 힙합의 내러티브가 큰 관심도 없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팝 부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여성 아티스트들의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지금 전성시대인데 그 말인즉은 뭐 말인즉슨 남성 아티스트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별로 그렇게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서사로 평론가들과 매니아들을 휘어잡을 남성 아티스트가 기근입니다.
기근이죠. 그러니까 음악을 못한다라기보다는 네. 저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얘기가 관심 있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 이 방송에서 현파 씨가 뭐 호시어를 다룬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했죠. 네.
호시어 같은 아티스트가 그래미 스넙이 된 게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봅니다.
아,
제가 듣기로는 카테고리에 좀 미스 전략 미스가 아니었을까라는 말도 있던데.
네.
어쨌든 그래도 그 가사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주목을 받는 호시어 같은 아티스트가 있었다면 좀 판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데
노미네이션이 안 됐죠.
예. 네. 근데 이제 켄드릭 라마의 Not Like Us가 이유를 불문하고 관심을 끌게 됐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복잡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요렇게 생각하는 젊은 힙합 매니아들이 요즘은 젊은 힙합 매니아가 씨가 많았습니다만 무슨 디스곡에 이런 상을 주냐. 이건 그러니까 드레이크와 그를 위시한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던 10년대의 힙합 역사에 대한 혐오 혹은 조롱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1단계 반발 심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힙합 팬들 위치에서 그 켄드릭에 대한 본능적인 반발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진보적이라는 이유로.
아, 네네네.
이 사람이 가사만 가지고 퓰리처상을 탔던
뭐 그렇죠.
시인이라는 이유로. 예. 심지어 이게 이제 그 디스곡의 연장선의 퍼포먼스를 이번에 켄드릭이 다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번 그래미에서 그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켄드릭이 뭘 입고 왔죠? 청청청을 입고 왔습니다. 청바지, 청자켓에 청모자를 쓰고 왔죠. 뭐죠? 커네이디언 턱시도죠. 드레이크 얘기예요. 맞는데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한 23년 전쯤에 제가 젊었을 때 나스와 제이지의 디스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더와 테이크오버였는데 그 이후로 많은 그 힙합 아티스트들이 디스전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이후에도 힙합사를 수놓는 많은 훌륭한 디스곡이 있었는데 Not Like Us처럼 사회적인 메시지를 품지는 못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코드고 이게 만 명이 넘어가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노래에 투표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제 미국인들은 트럼프 치하에 신음하고 살 거예요. 트럼프는 종신집권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텐데 그때 사람들은 누구의 팬끝을 쳐다볼 것인가, 어떤 언론인일까, 어떤 예술가일까, 아무리 탈탈 뒤져봐도 캔드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앞으로 그 구호로 쓰이기 시작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네. 캔드릭 라마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이 복잡하다고 했던 건 뭐냐면 아, 그 천하의 캔드릭 라마가 이렇게 해야만 주요 부문을 휩쓸 수 있구나라는 거죠.
그죠. 정식 앨범도 아니야. 심지어 이제
그러니까 그... 저는 이거예요. 네. 우리 주요 부문이라고 하지만 제너럴 필드죠.
네.
송 오브 더 이어 레코드 받았잖아요. 이게 앨범 오브 더 이어가 아니라는 사실이
앨범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GNX 앨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도 얼마나 좋았던 앨범이 많이 있어요. 음악 역사에 남는 앨범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수상하지 못했던 그래미를 공교롭게도 Not Like Us로 받는다.
베스트 랩 퍼포먼스하고 베스트 랩송 부문에는 캔드릭이 참여한 곡이 각각 두 곡씩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이 드레이크와의 디스전 중에 나온 트랙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뮤직비디오 상을 받았고
네.
그리고 심지어 뭐 이거는 뭐 정말 우픈 현실이지만 지난 연말 빌보드가 뽑은 최고의 팝 아티스트 1위에 캔드릭 라마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캔드릭 라마가 랩을 버리고 뭐 팝으로 크로스오버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너무 다행이죠. 그 네. 그래서 수상한 게 아니라는 건 너무 다행이지만 이래야
랩은 힙합은 이 방법밖에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는 이 Not Like Us라는 곡이 갖고 있는 힙합 곡으로서의 완성도 뭐 캔드릭 라마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버스의 수준이라든지 뭐 이 곡이 갖고 있는 시 적절함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음악이라는 게 화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화제성으로서의 이 음악의 가치 그리고 그것이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미도 레코딩 아카데미라는 일반 대중을이 뽑는 음악상이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끔 이야기해요.
네, 그렇죠. 네,
대중이 투표하지만 않을 뿐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대중을 향한 캠페인이라고 봤을 때는 현재 그것도 남성 아티스트 어떻게 보면 불리한 포지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힙합 아티스트가 보여줄 수 있는 뭐 가장 완벽한 그래미 캠페인이었을 수도 있고 이게 결과로 나타났다.
네. 네. 그 오래된 권위를 인정받는 시상식을 특히나 극우 뭐 혹은 뭐 그냥 헤이터들이라고 합시다. 힙합 용어로.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투표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때
느낌이 안 내요.
이거 싫다 말다 하는 사람들 보면 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무적 감각을 동원해서 투표를 했을 텐데 하필 왜 지금이냐는 거야.
그렇지.
라고 싫은 거예요. 우리 같이 늙은 힙곤들은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제껏 힙합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아웃캐스트한테 한번 줬던 20년 전.
그것도 사실은 순도 높은 힙합적인 측면에서 상을 준 게 아니라
크로스오버 실험을 높게 평가한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컴튼의 적자. 힙합의 가장 완벽한 후계자인 사람이 가장 잘 만들었던 마스터피스에는 등 돌려놓고 이거 갑자기 써서 나온 번개곡에 다 주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이걸 뒤집어서 그 정무적 감각을 역산해보면 저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방식이 아니면 줄 구실이 없다. 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만큼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어내는 일이 힙합은 앞으로도 한동안 없을 것 같고.
없을 확률이 높죠.
네, 캔드릭 아니면 안 됐을 것 같고. 네. 또 다른 디스가 나오면 지금만큼 가치 있는 곡이 안 나올 것 같고. 게다가 웬일이야? 디스곡인데 사회적 메시지도 담고 있다.
네.
특권층에 대한 반발 심리를 아주 잘 뭉뚱그린 노래를 내놨다.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한 거죠. 투표를
솔직히 말하면 디스곡이라는 화제성이 없었으면 수많은 투표인단들이 이 노래를 몰랐을 확률도 높습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정말 뭐 우주의 기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무적 감각이라는 게 다수가 그 감각을 합의 없이 발휘한다면 뭐 우린 그걸 시대 정신이라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끝에 랩 분야에 가서 또 얘기할 텐데 노치가 상을 타는 걸 보고 생각했던 것은 다른 후보들을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몰랐을 수도 있겠다.
예, 제가 이거 진짜 알려주지 않은 뒷얘기인데.
뭔데요?
저는 사실 보팅 멤버 자격은 없어서 당연히 네. 뭐 생각은 안 해봤지만 보팅 멤버들이 오스카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르고 찍는 경우가 많대요.
이렇게 많은데요. 여러분 그래미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올해의 뭐 결과 리스팅 보세요. 저 많은 걸 다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방선거 할 때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영화가 8편이 올라왔다. 네. 그러면은 그 중에 내가 3편을 봤어. 그럼 내가 한 2편 정도는 더 볼 수 있어. 근데 영영 세 영화 3편을 안 보고 찍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네. 네,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네. 그 기생충의 성공을 시샘하던 많은 사람들 특히나 일본 언론들에서 야 아카데미의 후보가 되려면 돈을 써야 된다며 이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다 볼 시간이 없는 사람들한테 보라고 말은 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로비죠.
그게 캠페인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래서 그래미 많이 물어봐요. 그래미의 조건이 뭐냐.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미의 조건을 음악성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래미의 조건은 대중성입니다.
그러니까 비욘세가 탄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대중성인데 여기서 네. 말하는 대중성은 차트 석세스라는 의미에서의 대중성이 아니라 인지도 대중성이에요.
그렇죠.
알아야 뽑습니다.
알아야 뽑습니다.
네. 켄드릭 라마의 Not Like Us는 그들이 아는 힙합곡이 된 거고
네.
그들이 뽑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취향과 수준과 조건을 가진 힙합곡이 된 거고 저는 무엇보다도 그 수많은 다양한 연령대의 레코딩 아카데미 보팅 멤버들의 취향을 두루 만족시키는 네. 굉장히 좀 대중적인 힙합곡이었다고 봐요.
매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세 부분 중에 앨범 오브 더 이어를 비욘세에게 준 것이 또 다른 이 13,000명의 정무 감각을 드러내주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욘세로 뒤덮죠? 정치적 메시지가 너무 싸져요. 글로벌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우리가 레코드 오브 더 이어와 송 오브 더 이어 각기 다른 곡을 줬는데 마일리 사이러스를 굳이 내준 걸 가지고 저하고 김용도 평론가가 이 생각 저 생각 해봤었거든요. 미국의 문화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투표고 거기에서의 상징성을 이야기했다. 비욘세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것만에서는 이번 시상식이 불안정할 것 같아서 이 나와 있는 후보들을 가지고 삭제 해보니까 맨 마지막에 남는 게 Not Like Us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확실히 저도 이제 시상식에 이제 투표를 해보면 제 안에서의 절묘한 밸런스 감각?
그런 게, 예, 맞아요.
그리고 어떤 올해 내가 이 투표권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당연히 이 올해만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대부분의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들이 이 짓을 몇 년간 해왔을 겁니다.
평생 해왔어요.
그러면 내가 작년에 던졌던 표, 재작년에 던졌던 표와 지금 내 표와의 상관관계를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트렌드를 다시 한번 읽게 돼요.
네. 그 비욘세를 우리가 보면서 네. 이 투표인단이 정말로 카우보이 카터라는 앨범만을 바라보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절대.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중계 끝나고 저한테도 막 DM이나 이런 게 많이 왔어요. 정말 평론가님은 카우보이 카터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월디한 앨범이라고 생각하냐? 앨범 오브 더 이어. 근데 그 대답은 영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이유가 만들어지고요. 아니라고 하면 아닌 이유가 만들어지는데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과거의 앨범 오브 더 이어를 한번 리스트를 쭉 보세요. 한 지난 한 30년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그 해에 가장 위대한 앨범이 그 앨범 오브 더 이어를 받지 못한 확률이 최소 60% 이상 될 겁니다. 한 70%라고 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롤링스톤 매거진, 뭐 스핀, 뭐 빌리지 보이스, 최근에는 뭐 그 피치포크 이런 잡지에서 뽑는 명반 리스트와 앨범 오브 더 이어 위너의 상관관계를 아 이거 이연파 씨랑 한번 빅데이터를 한번 뽑아볼까요? 제가 예전에 제가, 그런 방송을 네. 해본 적은 있어요. 누가 이겼어야 됐냐.
제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어이없는 거 많죠? 너무 웃긴 거 많아요.
이후 지난 25년간 정확히 이게 맞다 싶은 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랬으니까 그렇다니까요, 이게.
아델의 21 하고요.
아니, 물론 이거 취향이 네. 있죠. 하지만, 네. 소위 말하는.
없어, 다 틀렸어, 이거!
20, 30년 지난 뒤에 명반으로 회자되는 반이 앨범 오브 더 이어를 진짜 받았냐? 물론 비틀즈도 못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역사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니, 들으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드려요. 뭐 중계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네. 그래미는 위너를 그렇게, 위너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끝이 없다.
네. 맞아요. 예전에 그, 다른 방송에서 노벨상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위너가 누군지만 보겠다는 건, 시상식을 즐기는 태도치고는 가장 게으른.
재미없어요.
예. 이게 사람이, 게으른 태도에서 부지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시상식이 궁금하긴 한데 나는 위너 문제 말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럼 나는 부지런한데 게으른 거죠.
그렇죠.
이건 본인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재미가 없다. 네. 만약에 그래미 앨범 오브 더 이어 떨어진 앨범과
네.
수상 앨범을 각각 쭉 리스트를 나열해놓고 한쪽만을 들으라고 하면 저는 떨어지는 반 쪽 리스트가 역사상 훨씬 위대한 음반이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답입니다. 아니, 정답입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즉시 찾아보세요. 네.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하여 저도 한 번밖에 못 들은 비욘세 앨범 가운데서 이게 왜냐하면 켄드릭 라마가 주인공은 맞는데 상징성이란 상징성은 비욘세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미국 언론 내에서는.
아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주셔야 할 게 비욘세의 네. 카우보이 카터는 굉장히 앰비셔스한 음반입니다. 네, 올해 나온,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그 어떤 음반보다도 힘이 많이 들어간 앨범이고
네.
엄청나게 많은 분석이 필요한 앨범이고 노력이 많이 들어간 음반이죠. 뭐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뉴욕의 자본이 테네시의 기술자들에게 돈을 가장 많이 쓴 앨범 역사상 예. 그 실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김용대 평론가가 언제나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민족 정체성, 지역 정체성 때문에라도 장르라는 벽을 쉽게 못 넘어가는 네. 사람들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비욘세의 이번에 수상 소감에서도 그 말을 했었는데 네. 장르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비욘세의 오늘의 수상이 한국의 3, 40년 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티스트들이 장르를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다. 미국 아티스트들이.
그렇죠. 최근의 흐름이기도 하죠.
이번 그래미에서 샤부지와 비욘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우보이 카터 앨범 가운데서 아메리칸 레퀴엠을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다는 이해 못하는 믹싱 기술 이야기. 현대에도 블루그래스라든가 아메리칸 루츠 장르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대의 음악에 새롭게 이제 많이 쓰이는 믹싱 기술 중에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런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교회당의 공간감을 주는 믹싱을 하되 천장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장이 높으면 소리가 크게 울리죠. 소리가 갔다가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더 장엄한 느낌을 줍니다. 그걸 없애면 좀 더 도시적인 음악으로 들려요. 그래서 옆으로 평평하게 넓은 듯한 공간감을 주는 음악이에요. 지금 들으신 음악이 그러하고 그렇다면 떠오르는 관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점이 투표를 하는 사람들을 감동시켰는가. 남부의 유색인종들이 많이 가는 교회에서 100년, 200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음악을 타고 뻗어나와서 R&B와 블루그래스 이후의 컨츄리가 분화되었는데 그들이 다시 만난 앨범을 카우보이 카터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죠. 여기에서 미국 문화의 대표성이 생깁니다. 이 앨범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순히 뭐 비욘세가 컨츄리를 시도했다. 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비욘세가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음모론 같은 말이지만 비욘세가 그래미 오직 그래미를 위해서 니네 일에도 안 주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 그럼 내가 니네들 주류의 뿌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대서사시를 만들어 볼게.
그쪽 시장을 파헤쳐서 뒤흔들어 보겠다.
뭐 그러한 의도에서 만들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뭐 비욘세의 의도 자체를 그냥 존중한다면 댈러스, 텍사스, 뭐 남부, 서부 뭐 이런 지역에서 어린 시절에 늘 듣고 자랐던 그야말로 미국 음악. 저는 이 그 카테고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요즘은 그런 뭐 아메리카나 이렇게도 표현을 하던데.
그렇죠.
이거는 하나의 단일한 장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장르의 개념으로는 상당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 아메리카나라는 거는.
그래서 그래미에서 장르가 되게 다양합니다. 루츠, 그렇죠? 블루그래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주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비욘세가 택하고 비욘세 버전으로 해석한 아메리카나 앨범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거를 쉬운 말로는 컨트리라고도 하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앨범으로 수상을 하게 됐는데 뭐 비욘세 개인으로서 엄청난 영광이고 시상식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다행스러운 거는 좀 머쓱한 분위기는 그래도 피했다.
아, 네.
예, 네, 좀 피했다고는 생각해요. 다만 어느 정도 제가 이거는 진작 뭐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비욘세 앨범으로 이어는. 왜냐면
그래요.
네. 네, 이번 그래미는 결국 그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인단에서 이거 약간 정치도 그럴 수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을 후보로 딱 생각을 해놓고
네.
다른 후보들도 좋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후보를 네. 이겨야 되는 이유를 네가 찾아봐. 이 후보가 아니고 이 후보를 낙마시키고 다른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를 굳이 찾아와.
앨범 무더 이어 후보 중엔 없어요.
그러니까 카우보이 카터, 그 비욘세 카우보이 카터 이제 때가 됐고 비욘세도 충분히 여태까지 보여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투표는 일종의 누적 성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욘세의 카우보이 카터라는 이 역사적인 또 앨범 앞에서 이 앨범이 아닌 다른 앨범이 올해의 앨범으로서의 상징적 자격을 부여받아야 되는 이유를 찾아봐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어려웠을 거라 봅니다.
여덟 후보 중에 1.5위 정도에 해당하는 게 찰리 XX의 앨범인데
어떤 음악적인 완성도와
네.
렐러번스라고 하죠.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트렌디함. 뭐 압도적이죠, 사실.
게다가 또 이 노래가 대변하는 상황 중에 그 아까 이 앨범 찰리 XX의 브레드 앨범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던 것이 이번 미국 대선이었거든요. 그걸 저버려서 저는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떤 징크스를 보란 듯이 깨버린 빌리 아일리시의 뭐 보기에 따라서는 또 최고의 앨범이었을
맞습니다.
수도 있고
네.
최플론이라고 하는 완전 또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팝의 뭐
신예급이 둘이나 올라왔단 말입니다. 앨범 오브 더 이어 후보 사바이나 카펜터와 최플론.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은
네.
그 부분도 갈렸던 것 같아요. 사브리나 카펜터와 채플론이 동시대에 같은 해에 같은 카테고리에 존재했던 것이 오히려 저는 투표인단으로 하여금 비욘세라는 초이스를 더
표가 갈렸다.
네, 저는 더 클리어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오케이. 사브리나 카펜터도 이유가 있죠.
네.
채플론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빌리 아일리시도 물론이죠. 각자 그렇게 이유가 있는 거라면
아, 이게 지난번 대선에 이제 안철수 표는 누가 가져가는가.
아니, 그런 것보다.
계산이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뭐가 네. 더 확고한 명분을 갖는가의 싸움이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확고한 명분으로 가도 카우보이 카터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 말이에요.
다른 답은 없어요.
네, 다른 답은 없어요.
이해되네요. 앨범 오브 더 이어에.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동일한 선상에서 점수를 매겨서 평균점을 계산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아, 네. 이해됩니다.
네, 카우보이 카터가 아닌 다른 초이스가 의미를 갖는 이유에 대해서 뭐 투표인단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들의 마음을 모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복잡한 마음이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비욘세가 뭐 가장 쉽게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레모네이드로 수상을 했더라면
그렇죠.
네, 올해의 수상자는 바뀌었을 수도 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덴젤 워싱턴은 말콤 엑스 때 상을 줬더라면 어땠을까?
뭐 그런 거죠.
네. 네.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What If인데 결론은 이렇게 또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컨츄리 부분이 이 문제에 대해 들러리를 서서 컨츄리 듀오 그룹 퍼포먼스에도 비욘세 피처링 마일리 사이러스, 컨츄리 앨범도 카우보이 카터 앨범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그 선택 자체가 이 논리를 되게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사실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컨츄리라는 장르까지 건드려서 상을 받은 그 자체를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테네시의 산업에는 반발 심리, 억화 심정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와 젤리롤은 지금 사회의 대표성도 충분하고 음악적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았는데 비욘세 때문에 한텀 쉬었다가 되게 됩니다. 네.
근데 뭐 반대로 생각하면 예전에 그 블루 아이드 소울 계열의 음반들이
다 해먹을 때. 잭슨 파이브 어디다 숨겼냐.
네, 그리고 맥클모어가 상 받을 네, 때.
그렇죠.
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이따 또 랩 이야기할 때 또 다시 한번 흑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자, 이거는 뭐 제가 정확히 맞춘 건 아닙니다만 맞췄나? 11월 27일 방송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사브리나 카펜터도 상당히 많은 상을 집어갔습니다.
저의 픽도 한번 말씀드리고 어차피 지났지만.
좋아요.
전 레코드 오브 더 이어는
네.
에스프레소라고 생각했고.
아, 그래요?
네, 송 오브 더 이어는 빌리 아일리시. 신인상은 채플론. 그리고 앨범은 비욘세라고 예측을 했죠. 제 채널에서 공식 예측을 했죠.
두 개는 맞추셨네. 네,
꽤 완전 또 네. 망했죠. 두 개는.
중요한 건 이제 누가 우승하느냐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신인은 아니지만 신인급으로 이번에 노미네이션에 도배를 했던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시간
정확히 맞붙었죠
입니다. 사브리나 카펜터는 아주 많은 앨범을 냈지만 대중은 사브리나 카펜터를 올해 처음 알았습니다. 사브리나 카펜터의 Please Please Please를 듣고 옵시다. 연파 크리에이터하고 제가 한참을 떠들었는데 그래미가 혹은 미국이 사브리나 카펜터를 많은 부분의 후보로 올려놓고서 하고 싶은 말은 짧게 말하면 이겁니다. 보아라. 미국이 만들 줄 아는 신상 캐릭터를. 우리 이 정도까지 할 줄 안다. 이런 걸 중국이 하겠니? 한국이 하겠니?
그거 플러스... 그죠? 예, 저는 이제 예전부터 저만의 되게 소수 의견이기는 했지만 장르 음악에서의 장르적인... 그러니까 장르 음악에서의 격차만큼이나 저는 주류 팝 음악에서의 격차가 저는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중들은 팝은 얼추 따라왔는데 장르적인 순도나 기량은 너무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락이나 뭐 힙합이나 이런 장르 음악으로서는 진짜 멀었다.
네.
주류 대중 음악은 얼추 따라왔는데.
근데 이거 주류 대중 음악인데.
근데 저는 주류 대중 음악에서의 격차가 그 못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네. 우리는 말로 하는 방송이니까 설명을 조금 더 들어야 되겠어요.
그 어려운데 이게 설명하기가.
그럼 제가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A&R 그 말 많으신 분.
네.
이분 같은 사람 뭐 이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 많겠죠. 덜 성공했을 뿐이지. 한국에도 사브리나 카펜터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A&R들 많겠죠. 하지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에서 파묻혀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런 캐릭터 함부로 했다가 바지만 짧아도 여자 팬들이 아직도 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1위로 못 갑니다. 네.
아니 그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미국의 왜 팝 아이콘이 그 많은 풀과 그 긴 역사에서도 늘 몇 명이잖아요. 많은 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알려주잖아요. 그 정도의 이 사브리나 카펜터 중에 한 명의 팝 아이콘을 만들어내는 데는 첨단의 기술과 수없이 많은 인력과 그들이 쌓아온 수십 년의 노하우가 집약이 돼야 이거 하나가 나올까 말까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는 편이에요. 네.
저도 이젠 그렇게 믿어요.
듣기에는 이게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 만드는 게 훨씬 어렵다라는 거죠.
그 애는 똑같이 동네에서 자라가지고 밥 먹고 큰 애인데 왜 어떤 나라 애들은 농구를 더 잘하고 어떤 나라 애들은 크리켓을 더 잘하냐. 인프라죠 그게.
네.
네.
저는 미국 대중음악의 인프라의 격차를 보여주는 거는 이 주류 팝스타 소위 말하는 디바 혹은 당대 팝스타들이
디바죠.
네. 그 아티스트들의 음악에서의 격차라고 보여줘요. 이거는 대중보다 아마 음악인들은 더 많이 느낄 것 같고요. 음악인들에게 막상 물어보잖아요. 미국 팝음악, 뭐 미국 대중음악, 락음악 뭐에 놀라냐 그러면 의외로 이 탑백 음악들에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아, 저런 심플한 걸 내가 몰랐다고? 저걸 저렇게 하면 음악이 된다고?
그죠.
그거에 완전히 진짜 맛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브랜드 카펜터의 음반을 듣는 제 심정이 그래요. 야, 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그죠.
저거를 몰랐네.
아주 간단한 장치들이에요.
네, 뭐 음악 가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편곡적인 네.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뭐 잭 안토노프라고 하는 이번에는 물론 프로듀서로서의 잭 안토노프는 완전 그래미한테 무시당했지만 저는 그거는 일종의 좀 무뎌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너무 많이 퍼졌고요.
야, 잭 안토노프?
몇 년째 너무 많이 퍼졌어요.
알겠는데 내가 올해는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 노래와 테이스트 같은 노래를 작곡한 릴리 앨런에게 네. 송라이터 오브 더 이어를 줬단 말이에요.
에이미 앨런 말씀이죠.
네, 에이미 네. 죄송합니다. 에이미 앨런에게. 그래서 사실 테크니컬리 사브리나 카펜터가 제너럴 필드에서도 하나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베스트 리믹스 레코딩까지 포함하면 사브리나 카펜터의 음악으로 받은 상이 4개입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제가 응원하는 레이커스에 돈치치가 왔잖아요.
네, NBA 역사상 가장 말도 안 되는 트레이드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진짜 도파민 시사량이라
네, 그렇죠.
음악에 시상식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네. 행복한데 그래서.
네.
근데 이거죠. 돈치치가 농구를 잘하는 사람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댈러스 팬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네.
레이커스의 프랜차이저가 되는 순간 그의 운명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가 상징하는 바는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네.
큰, 그러니까, 예, 큰 시장의 에이스가 된다는 거.
그렇죠.
네. 네, 네.
미국 팝 음악이 사브레나 카펜터라는 뮤지션을 이렇게까지 공들여 만드는 이유는 찾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죠.
네.
이 선수다.
이 선수다를 찾은 거죠.
네.
테일러 스위프트, 올리비아 로드리고 그리고 사브리나 카펜터를 이제 찾은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악적인 기술적 완성도로만 이야기하면 이 양반의 성공을 설명할 방법이 자나 하나도 없다고요. 잭 안토노프가 개발에 참여한 캐릭터들 가운데서 음악적 완성도가 가장 높다고 할 방법이 전혀 없는 캐릭터인데 그렇다면 서사를 봐야 할 텐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한 시간 동안 떠들었던 걸 30초로 줄이면 내 욕망이 충족될 때까지 남성을 악용하는 캐릭터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해해달라고 해요. 이건 성별을 뒤집으면 시카고 켈리 씨가 잘 쓰던 소설이거든. 나는 지금 성욕에 못 이기겄다 지금. 네가 이해해줘. 라고 말하는 이런 말도 아티스트들은 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바라보는데 참고가 되는 주요 참고 문헌은 4년 전, 5년 전 노래들입니다. 미간 디스텔리언의 WAP나 니키 미나즈의 에나콘다 같은 노래를 들어보면 그때 완성되지 못했던 캐릭터의 한 조각이 남아있어요. 그 조각이 사브리나 카펜터의 캐릭터입니다.
메인스트림 팝으로는 써먹을 수 없었던 거니까요.
맞아요.
근데 그 정확한 레시피를 적용을 한 거죠.
그것도 백인에게.
그렇죠.
등등이 중요합니다.
네. 누가 봐도 이 아저씨들이 봤을 때도 지금 특히 아저씨들이 봤을 때 분명히 젊은 아티스트지만 내가 기억하는 모든 팝 디바의 백인 디바의 어떤 조건들을 또 만족시키고
네.
음악적으로도 전혀 어떤 뭐 취향을 정말 타지 않는
그 뭐 예를
완벽한
들어
만듦새
작년의 수상자인 마일리 사이러스나 이번에 그 예선생님 사모님 그 입구에서 저 범법 행위 하신 분 있죠. 5단 입으신 분 성이 센서리
그분이
예
네네
네 그렇게 옷을 안 입고 다니 그 이제 성이 센서리인 게 그 집안이 원래 검열을 많이 당하는 짓을 하는 내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길에서 훌러덩 훌러덩 벗는다고 이런 캐릭터가 그냥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죠.
네. 네,
절대 아닙니다.
그랬으면 옛날에 진작에 이런 비앙카, 사람 나왔죠. 네네. 사브리나 카펜터로 완성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렸고요.
네.
네. 하지만
그와는 또 정반대에서
네. 미국 상업 자본의 기수가 사브리나 카펜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곳에서 미국의 깃발을 들고 있는 공주님 채플론에게 신인상은 갔습니다. 채플론의 굿럭 베이블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앨범 오브 더 이어를 찰리 XCX의 브래시 수상을 했으면 한국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폭도들이 나와가지고 카말라 하리스 지지하는 거냐면서 스테이플스 센터를 습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극우의 헤이터들이 체플론에 대해서. 미국은 체플론을 과시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하여 올해의 신인은 체플론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었다고 봐요. 네. 켄드릭 라마의 두개 부문 수상. 비욘세의 앨범 오브 더 이어. 체플론의 신인상 모두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네. 이제 그래미도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미국 대중음악 산업계가 어쨌든 이제 그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 한편으로는 우리 산업의 가장 핵심,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의 최정점의 시스템 그 자체를 보여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메인스트림이지만 그 시스템의 핵심이 아니라 주변부. 그러니까 그 주변부와 중심부와의 다이내믹을 보여주는 아티스트를 한편으로는 또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평생 그 짓을 하면서 이 대중음악 산업을 발전시켜 왔거든요. 미국에게 로컬이라는 존재가 그랬고 미국에게 인디라는 존재가 그랬고 그 인디나 로컬은 뭐 진짜 지역에서 이름 없는 가수로 늙어 죽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필연적으로 발굴되어서 사실 이제 리크루시나 레이블, 뭐 스카우트라는 개념이 다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결국 메인스트림으로 이식되죠. 그럼 그 메인스트림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메인스트림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거를 과시하는 방향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메인스트림이지만 메인스트림을 때리는 방식으로 어떤 주변부로서의 힘을 과시할 것이냐. 그렇죠. 체플론은 이제 두 번째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뭐 본인 스스로 이 레코드 산업에 굉장히 피를 많이 본 인물이지만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본인의 가장 어두운 면들을 숨기면서 본인 스스로도 그 말을 했죠. 내가 가장 즐기고 싶은 음반을 만들었다고.
네.
그 음반을 통해서 결국 가장 난해한 벽인 레코딩 아카데미를 뚫어낸 거죠.
그 이 코드를 보여주더라고요. 25년 그래미가 미국 대중음악 산업이 살아날 수 있는 지금 가장 적확하게 잘 쓰일 날카로운 무기가 뭘까? 한 단어로 줄여서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할 수 있어요. 인권입니다. 그건 K-POP도 라틴 시장 A&R들도 아직 못 따라갑니다. 훈련도 때려 죽여도 못합니다.
훈련이 일단 안 돼 있어요.
본인들이 이해했다 그래도 네. 시장에 내밀지 못해요.
다양성하고 인권 같은 것들이 아직 이제 우리는 음악 비즈니스 내에서
네.
그게 잘 안 돼 있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음악 비즈니스 이전에 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발전시켜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음악도 성립이 되고
그쵸.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DNA에 거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체플론이라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체플론을 슈퍼스타로 만들 수 있는 게 저력인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이런 이제 나와서 수상 소감도 이제 대놓고 좌파 같은 그냥 평범한 소리 했는데 기획사들 뭐 하냐? 월급 주고 의료 보험 줘라 가수들한테.
올해 가장 위대한 저는 수상 소감이었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네, 레코딩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그래미에 나와서 뭐 그냥 vote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아, 그렇죠.
근데 진짜 산업을 저격하는 말을 하고 들어갔다는 건 너무.
네. 저는 이걸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산업 자체도. 그래, 저 캐릭터 필요하다. 저 캐릭터가 저 정도 퍼포먼스인데 나와야지. 이 사람의 라이브 실력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그래미에서의 라이브를 한번 보시면 아주 잘 만들었어요. 예. 저는 그 라이브를 다 보고 왔는데 체플론이랑 도치가 제일 잘했던 것 같아가지고 잠시 후에 도치 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쨌든 또 미국인이죠.
그죠. 미국의 못 사는 러스트벨트 동네 출신의 트랜스 꼬마. 예.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체플론의 음악에 다 있고 뭐 그런 비유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레트로한 음악을 해도 체플론이 하는 레트로 음악은 묘한 이제 그 언밸런스인데 음악 자체는 지금 제넥스들이 좋아하는 오리지널리티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걸 소화하는 담화라든지 내러티브 자체는 완전히 요즘 감성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의 그 젠 X에서부터 젠 Z까지를 관통하는 진정한 크로스오버라는 평가도 있던데 그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옛날 장르의 악기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믹싱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 주느냐가 이번에 이제 R&B 부문의 수상을 여러 개 한 머니론과 채플론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전통적인 옛날 음악을 그대로 정말 멋지게 잘 하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좀 더 먹히는 메시지를 할 뮤지션을 구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 채플론은 귀하다. 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미는. 그리고 저는 앨범 오브 더 이어는 찰리 XX가 받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김현도 평론가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20년이 지났을 때 2024년에 기억날 만한 명반.
최고 앨범. 최고 앨범을 뭘로 뽑겠느냐.
브레쉬입니다. 본더치를 듣고 오죠. 정정. 채플론은 레즈비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었어요?
트랜스젠더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네.
퀴어라고 들었나봐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걸 모를 땐. 저 지금 그래미에 투표를 하신 분들도 잘 모르고 투표한 겁니다. 브레스 했어야 됩니다. 진짜요. 10년 뒤에 레이브 배우고 하우스 배우고 하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도 그냥 클럽에서 마치 그 우리 어릴 때 나왔던 노래 평생 듣는 노래들 이런 몇 가지 있잖아요. 네. 뭐 저 그대에게라든가 캘리포니아 러브 같은 거. 본더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지금 동시대라 언뜻 감은 잘 안 오지만 막 후에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봅니다.
네. 레이브의 장인이 나셨습니다.
거기다가 뭐 혹시 이거 다룬 적이 있었나요? 브렛에 대해서?
뭐 들은 적은 있는데
아, 방송에서
네, 길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기존에도 대단했죠. 찰리 XX 같은 경우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었는데
네.
뭐 일말에 그러니까 얄짤없다 그러잖아요. 진짜 브렛은 얄짤없는 음반이에요.
이 앨범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트에 올라섭니다. 네, 빌리 아일리시 테일러 스위프트와 동급이 됩니다.
가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얄짤없는데 그렇다고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가 너무 대단하고요.
예. 네. 그죠.
그니까, 기존에 뭐 이런, 뭐, 클럽 오리엔트한 음악, 뭐, 하이퍼 팝도 있겠고, 뭐, 소위 말하는 코어한 음악들. 근데 이런 음악들이, 이 레이브들이 일정 정도 타협의 여지를 둔 앨범들이 있고,
네.
실제 찰리 XX도 그런 노선을 띄어왔었는데, 이건 그마저도 없앤.
그냥 대중음악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네. 그건 뭐, 예. 네. 그냥 직진한 음반이에요. 직진한 음반인데 글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정치적 캠페인이나 그런 뭐 일련의 카말라 하리스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앨범을 평가절하 그러니까 궁금해요. 제가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게 평가절하된 건지.
왜냐하면 정치 캠페인에 쓰이려면 보통 정치 캠페인에 쓰이는 좋은 노래들을 많이 봐서 아는데 이렇게까지 완성도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절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네. 뭐 다른 해에 나왔다면 앨범 오브 더 이어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 무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그 켄드릭 라마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점 중에 그런 건데 헤이터들이 켄드릭 라마를 다루는 게 왜 어렵냐면 실력으로 저평가하면 내가 바로 바보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중요한 거지.
예. 이 앨범에서 브렛 앨범에서 찰리 XX가 보여준 것들도 그렇거든요.
네.
이게 완성도가 어떻고를 논할 방법이 아직까지 없어요.
없어요.
예.
이 계열에
네.
최상위가 나왔습니다. 최상위가 나왔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대선 캠페인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적인 충분한 상징성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측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상징성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아,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거기에 기죽을 사람들이면 카우보이 카터는 너무 좋은 선택지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투표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과에 너무 이제 결과만을 보지 말라는 것도 그런 건데 투표라는 게 제일 좋은 거에 투표하는 건가? 제일 무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택을 객관적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선택이 맞느냐를 보고 또 평가할 거냐? 아니면 가장 그럴듯한 거에 할 거냐?
네.
혹은 가장 가치 있는 거에 할 거냐가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예. 단순히 이걸 점수화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투표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적어줘도 안 보고 지나가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AI 비틀즈와 실제 롤링스톤즈가 이번에 그래미를 수상했다는 사실을
맞습니다.
알려드리면서
너무 웃겼어요. 제가 사전에 이렇게 네. 중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롤링스톤즈가 받은 거예요.
네, 그 또 23년 말에 나온 앨범이라 까먹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스러웠어, 솔직히. 왜냐하면 레코드 오브 더 이어를 진짜 비틀즈를 주면
줄까봐.
제가 아니 뭐 그죠.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비틀즈에 정말 손꼽히는 팬입니다. 근데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비틀즈가 레코드 오브 더 이어를 받는 그런 상황은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진짜. 네, 다행히도 피했습니다.
네. 하지만 비틀즈의 신작에 무언가를 쥐어주고 싶어하는 분들은 많았던 것 같다는 걸. 네. 살짝만 짚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 채플론이나 찰리 XX가 보여준 퍼포먼스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 나왔던 세인트 빈센트가
네.
락 부문과 얼터너티브 부문들을 쓸어갔습니다.
다만 락 부문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 락 부문과 네. 저 얼터너티브 부문에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네. 대안을 찾아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중에 세인트 빈센트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세인트 빈센트는 뭐 그분도 오래됐지만 이 카테고리 자체의 매력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부각을 시키지 않았죠.
느끼는 건데 네. 제발 저 수상 부문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몇 개는.
아 근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빈방은 좀 빼지 네. 좀.
그럴 일은 없는 게 이 그래미의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그래미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있습니다. 존재 이유.
뭔데요?
가장 많은 사람에게 상을 준다.
아유
가능한 한
그래야 장사가 되죠.
아니 그렇기도 하고 그게 네. 이 상을 만든 이유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호명할 기회를 주고 우리끼리 박수치자라는 게 그래미 애초에 레코딩 아카데미의 결성 이유였기 때문에
시상식은 그래야 하기도 하죠.
뭐 그런 거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 네. 대상의 전국 레코드 협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우리가 자축하자라는 의미였고,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상대적으로 음악은 너무 훌륭했는데, 가령 빌리 아일리시가 그랬죠.
네.
음악은 사실 많은 사람들의 그런 불길한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1집 때 빌리 아일리시의 1집에서의 성공과 그래미에서의 정말 전관왕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를 이를테면 그래, 뭐 백인 레코딩 아카데미 남자 꼰대들의 천재 여성 아티스트 사랑이다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혹 있다면 이제 빌리 아일리시가 이제 증명을 했죠. 그런데 네. 아쉽게도 이제 비욘세라든지 뭐 사브리나 카펜터나 채플론이 갖고 있는 올해에서의 뭐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화제성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 테일러 스위프트와 빌리 아일리시의 앨범은 놀랍게도 그 자신들의 이름값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려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웃긴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이름값 걸고 실망 안 시키는 앨범을 냈는데 올해 앨범이 안 됐다?
안 됐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좋은 앨범들이 나오고 좋은 음악들이 네. 나오네란 소리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풍년입니다. 풍년입니다.
풍년이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공연적인 측면에서 이번 그래미 시상식에서 가장 눈에 띈 아티스트는 도치였죠.
끝으로 랩 부문에서 아까 컨트리 부문의 비욘세가 그러했듯이 계속 캔드릭을 줬어야 했는데 도치에 어마어마하게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의 랩 앨범 도치의 Alligator Bites Never Heal 가운데서 니산 알티마를 듣겠습니다. Wake up, 힙합이 그래미를 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바로 자동 세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힙합을 하는 여성 아티스트가 그래미를 뚫는 건 또 얼마나 어려울까? 해당 분야에서 이 상을 탄 아티스트는 역대 셋. 로린힐, 카디비, 도치입니다.
로린힐은 저 아직도 기억나요. 로린힐이 상을 받으면서 힙합으로서 처음 받는
레코드
사람이
앨범 오브 더 이어를 받았죠. 네.
받았다고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역사를 쓴다면 힙합 첫 수상이라고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그거는 어떤 소울 앨범으로서 받은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도치도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 고민을 좀 많이
그럴 수도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아까 이제 미간 디스텔리언이나 리키 미나즈 말씀드렸었는데 니 그 미겐 디스텔리언과 니키 미나즈의 가사를 우리는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없었는데 도치에게 있는 건 뭘까? 하나의 코드로 저는 이런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예요. 이게 이제 그 제가 한국의 뭐 여성학회지나 이런 거 볼 때 저 미국 힙합 가사 이런 거 분석하고 막 미간 디스텔리언이나 니키 미나즈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거 막 그 글 쓰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마음을 아예 모르시는구나.
아 그렇죠.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저게 저렇게 얘기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약간 이런 건가요?
그 이런 거예요. 왜 흑인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이런 단어들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사파이어. 잔소리를 많이 하고 승질을 많이 내고 쉽게 진상을 떨고 이런 사람이다. 흑인 여성들.
시끄럽다는 거지.
네. 그리고 제저벨. 성적으로 너무 액티브하다. 그건 흑인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이기도 해요. 근데 왜 이 고정관념은 말이에요. 보통 그 사람이 실제로 그래서는 한 10%에서 0%. 그렇게 딱지를 붙이면 저들을 약자로 몰아내기 좋으니까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술수인 경우가 90%에서 100%예요. 이건 빨갱이 논란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이런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은 뭐죠? 나 그거 아니야. 나 좋은 사람이야. 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해주마. 어쩔 건데. 에요. 이 제저벨 스테레오타입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 중에 제일 센 년이다. 입니다. 여기서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남성을 의미하는 단어에는 썩이라는 동사가 그렇게 많이 붙는 남자 래퍼의 노래가 그렇게 많은데 여성을 의미하는 단어에는 썩이라는 동사가 들어가는 여자 노래는 왜 이렇게 없어? 도치의 니산 알티마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니산 알티마를 타고 다녀서 갖고
이게 그냥 중산층 아무나를 상징하는
소나타
거거든요.
소나타 같은 거죠? 소나타 같은 거. 네. 네. 아, 근데 그... 뭐 도치 얘기는 아니지만 힙합에 대한 얘기에서 뭐 힙합이나 흑인 문화에 대한 얘기에서 너무 공감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 이해 못하는 어떤 그 혹은 잘못 심각하게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뭡니까?
흑인들이 이걸 전략적으로 전시한다라는 걸 잘 몰라요. 그걸 이해하면 상당 부분이 풀리는데
네.
왜 래퍼들은 저렇게 자기 후드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런 얘기들을 저렇게 하지? 저렇게 저질스럽고 저런 어떤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거 자체가 하나의 내러티브라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시하던 것들이
힙합이 나온 지가 지금 얼마인데
무시하던 모양 그대로 전복이 돼서 세상의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는 걸 봐도 그 과정이 뭔지를 몰라요. 슈프림이 왜 저 동네 가게에서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가 한때 값어치가 가장 높았던 브랜드가 되었는지 가짜 루이비통 로고가 새겨진 모노그램 가죽을 떼다가 만든 걸 가지고 루이비통이 그걸 못하게 했는데 30년 만에 그걸 루이비통이 직접 흉내내는 전복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만 설명해 주면 됩니다. 내가 살던 개판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자랑했어요. 한국 문화는 그걸 할 줄, 동아시아 문화는 그걸 할 줄 몰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그 코드를. 그래서 흑인들이 왜 저렇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아름답기보다는 추하고 뭔가 좀 비정상적으로 과장돼 있고 그 힙합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우화이고 한편으로는 일종의 만화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만화를 보면서 현실성을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힙합을 진지하게만 듣기 시작하면 그런 자가당착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네. 이게 흑인들이 만들어낸 이쪽의 세계관이고
네.
그들이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파워 릴레이션이 있고 이걸 통해서 그들이 구축되고 있는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의 말을 그냥 곧대로 듣게 되고
그죠.
그들의 말을 액면가 그대로
뭐 저런 말까지 하고 그래.
그렇죠.
예. 오늘 한 시간, 오늘 한 시간 반 했네. 한 시간 반 동안에 가장 중요한 코드가 미국인데, 미국의 고민의 결과물들이다. 미국은 뭘 제일 잘 팔 수 있는가. 제일, 이들이 제일 잘 팔 수 있는 건 켄드릭이고, 비욘세고, 사브리나 카펜터고, 체플론이고, 도치거든요?
그 옛날에는, 예. 80, 90년대까지는 우리가 팝음악을 들을 때, 이런 거를 몰라도 좀 쉽게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린 그때 직업도 아니었고.
아니 아니 그런 것도 뭐, 있는데 네. 점점 가면 갈수록 왜 우리가 더 점점 팝을 듣지 않지? 이제는 팝을 들어야 듣고 정말 좋아할 때 알아야 될 게 좀 있어요. 옛날처럼 쉽게만 듣기가 어려워요. 이제 점점 음악이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중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가수는 브라이언 애덤스였죠.
그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
아무 코드도 없답니다.
미국의 문화적인 맥락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게다가 캐나다 사람인데 그걸 아는 사람들도 드물어요. 네,
지금은 그러네요. 지금은 이 그래미 하나를 설명하려면 너무 설명해야 될 게 많아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K-POP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제가 도치가 미국 문화 상품으로서 너무 중요하다고 했냐면 어떤 문화 상품이 정확히 수출된 거다라는 걸 알려면 그 서사에서 압제자와 영웅이 같은 출신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 뭐 예를 들어 뭐 그리스 신화나 저 북유럽 신화나 그 저 삼국지 같은 거 보면
네.
압제자도 영웅도 같은 문화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흑인 여성의 힙합도 흑인 남성의 힙합도 압제자와 영웅이 같은 문화권 출신이에요. 미국 백인과 미국 흑인이에요. K-팝은 이런 고민을 거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제자가 없어요.
그렇죠.
예. 압제자 미국에 있다 칩시다. 미국인들이 아시아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시아인들을 맨날 놀리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건너온 영웅들은 어떻죠? 그 서사를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알 필요도 없고 이 음악에 적용될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냥 자기 동네에서 잘 팔리는 거 예쁘게 해가져왔어. 가져나왔어요. 그렇죠. 그러자 미국 시장은 전복됐어요. 이 고민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복잡한 스타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강박이 심해요.
예, 미국을 벗어나면 안 돼. 도치도 그런 의미가
끊임없이 있어요. 의심당하고 끊임없이 검열당하고
네.
예.
그래서 좋은 동시에 좁다.
좁아요. 그 이번에 네. 이제 정리하자면 이번에 그래미에서 제가 가장 많이 느껴 특히 올해 그랬는데요. 너무 로퀄리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일종의 자기 가치와 가치를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힙합에서 많이 늘 있는 거죠. 사실은 자기소개. 네. 근데 이번 그래미처럼 자기소개를 많이 하는 그래미는 정말 처음 봤어요. 네. 뭐 산불 때문에 어떤 각성된 어떤
그죠.
의식도 있겠죠.
지역의 참사가 있었기 때문이
정치적인 좌절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만리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명암을 부리네. 급한가 봐.
그렇죠.
예. 그리고 또한 이제 다른 나라 시장에 있는 음악 만드는 사람들이 산업이 이걸 보고 뭘 생각해야 되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도 실력으로 뽑긴 하는 한다. 예. 여기서 실력이란? 어떻게 건져내는지 모르겠지만 건져낸 아티스트 개인들의 실력 그것이 인프라의 총합이기도 하다는 거죠.
다양성을 끊임없이 강조했지만 결국은 미국으로 끝났던
우린 내년 2월에도 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 뭐
아주 다양하고 매우 훌륭하며 그냥 미국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지요.
그래도 음악의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네.
영원히 또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건 운명이죠.
내년 2월에 다시 한번 그래미 얘기 떠들 거고 저는 올해 11월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미 예측을 할 거고요.
이번에 틀 것 같아.
평론가와는 2월 중순에 SM 30주년 특집 이야기로 다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그래미 리캡으로 꾸며드린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였습니다. 지구촌이 20, 30대의 극우화로 몸살을 앓고 있죠. 극우 청년들이 말하는 공정의 기준 중에는 랩 실력도 있습니다. 실력으로 이길 수 없다면 메시지가 대표성이 싫어도 받아들이는 거죠. 음악계에도 극우가 침범하는 오늘날 민족과 지역 정체성, 인권을 노래하는 켄드릭 라마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랩으로 무엇을 말해도 실력이 넘사벽이면 저들은 찍소리 못합니다. 끝.
XSFM입니다. M.P.F.D.